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불법 입국해 억류된 미국 국적자를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지난 10월 16일 미 국민 브루스 바이론 로렌스가 북중 국경을 통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해 해당 기관에 억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로렌스는 자기가 미 중앙정보국의 조정에 따라 불법 입국하였다는 데에 대해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어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미 국민 로렌스를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할 수 없으며 미국이 해당 미국인의 억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김 위원장이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면서 수행 간부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날 시험한 첨단 전술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주변국들 간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는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은 미국의 국가적 요구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서든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전날에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국주의와 침략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직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펜스 부통령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기에 이 협약을 비준하고 준수하는 것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더 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과 21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필리핀 대통령궁은 필리핀과 중국이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남중국해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5년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학살을 지시한 크메르 루주 정권의 지도자 두 명이 전범 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전범 재판소는 오늘 크메르 루주 정권의 부석이었던 누온 체아와 민주 캄푸치아 국가주석이었던 키우 삼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누온과 키우는 종교적, 정치적 박해와 집단 학살, 투옥, 고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급진적 마오주의를 표방했던 크메르 루주 정권은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 명을 학살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사망자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라다이스시 소방당국은 어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망자 7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도 사망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수백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망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현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실종자 규모가 기존 200여 명에서 63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적 접근법이 아닌 양자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신고와 폐기, 사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at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는 서쪽 지방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자 방식이 아닌 양자적 접근법을 북한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미북 정상의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쉬운 다자 회담 대신 지도자 대 지도자 간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적 접근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ow this administration is handling things and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handled things. We won't make the same mistakes of the past. Some of those mistakes of the past include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이전 행정부가 사안을 다뤘던 방식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끼어들어 관료주의적 전투에 빠져들면서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어 이제 그런 방식에서 벗어났다며 현재는 지도자와 지도자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ve now stripped that away. We are negotiating leader to leader. You have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both negotiating with Chairman Kim personally.
노어트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으로 협상을 했다면서 이는 전혀 다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교착 상태의 원인으로 꼽은 다자 간 협상이 육자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경우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imes having a lot of parties weigh in on something has bogged down the negotiations as you can imagine. You put six people in a room and they're going to have disagreements and things are
그러면서 여섯 명을 한 방에 두면 의견 불일치가 생기고 사안을 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지도자와 지도자 간 협상이란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무게를 두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켰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많은 노력이 뒷받침됐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issu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 President Trump has been intimately involved in. The Secretary of course is his personal representative on that, Steve Biegun as well, and they've been
북한의 비핵화가 쟁점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일을 하고 있으며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노력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개의 항목에 합의를 이뤘고 미국은 이 4개 항목을 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아마도 내년 초로 추정되는 다음 만남에서 이 네 개 항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다자적 접근법에 대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관심이 없음을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노어트 대변인이 명시적으로 육자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까?
노어트 대변인이 6자회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과거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건 많은 나라들이 개입해서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관료적 다툼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아예 6자회담을 가리키는 듯 6명을 한 방에 두면 의견 불일치가 생기고 사안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 새삼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전임 행정부의 북핵 접근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고 예. 따라서 이를 되풀이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방식의 북핵 해결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는 측면도 네.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출범 초부터 6자회담에 부정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당시 국무부 대변인이 6자회담은 유용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도 미국은 6자회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회담 무용론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6자회담이 실제로 비효율적인 협상 방식이었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회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북한이 참여해서 지난 2003년에 시작됐는데요. 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이해가 엇갈려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요. 이런 와중에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허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네. 뭐 6자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협상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진행된 것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4개 나라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의 합의를 추인하는 일뿐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주장하면서 네. 미국과의 담판을 선호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트럼프 행정 이전까지만 해도 6자회담이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6자회담은 실제로 9.19 공동성명과 같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합의의 효력을 높이고 또 이행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합의가 깨지는 양자회담과는 분명 다릅니다. 네. 이 때문에 미북한 비핵화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개입해서 양측의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자회담의 의장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회담 재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중국은 의장국이자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 그리고 북한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올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담판에 나서자 회담 재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북 간 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실무자들이 세부 협상을 하고 이어서 고위급으로 넘기는 전통적인 방식이 실수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식이 지난 30년간 실패를 되풀이한 이유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관료들에게 맡겨서는 같은 실패 외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년여 사이에 이룬 진전은 기존의 6자회담이나 실무 관리들의 협상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기지에 관한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BOA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2일 샷간몰 미사일 기지 등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과 북한인들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15일 논평을 통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의 약속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의 근거가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의 이틀 전 정례 브리핑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은 언급된 장소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뉴욕타임스 기사를 또 하나의 가짜 뉴스로 일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갈로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등은 최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신고와 검증이 빠진 모호한 싱가포르 합의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신고와 폐기, 사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 도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회의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15일 미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 미북 정상회담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5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나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비핵화와 함께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경로로 궁극적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에서 거둬야 할 성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개발 장소를 확인하고 관련 장소를 사찰할 수 있는 계획, 또 핵무기 폐기 계획이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과거 행정부들이 잇따라 실수를 했다면서 비핵화 목표 달성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북한과 비핵화 약속을 맺으면 제재를 완화해줬으며 그 뒤 약속이 깨지는 실수를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과 성취를 위한 계획이 나오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아세안 정상회의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이 대북 압박을 유지하고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류와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협력하고 모든 나라는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제재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결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고맙게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believe China is doing more than they've ever done before, Josh. And I know the president's been grateful for tha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재 이행 문제와 완전히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plans are ongoing. We believe that the summit will likely occur after the first of the year. But the
펜스 부통령은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하길 원한다고 믿는다면서 최근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미한 동맹과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펜스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 영내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공동 목표이자 김 위원장도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 등을 포함해 북한 관련 사안에서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양국이 계속적인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UN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14년째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UN 총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3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채택됐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램노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at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accountable.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유엔 주재 오스트리아 대표부의 얀 키케르트 대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에 명시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orture and ill-treatment in detention facilities. Lack of freedom of movement.
수감 시설 내 고문과 학대, 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결여, 정보 접근성의 제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부재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케르트 대사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주목한다며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는 대화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할 때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이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베쇼 고로 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se have not yet returned to their hom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re aging.
대부분의 납치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설명입니다. 베시오 대사는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불신을 극복하고 현안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nothing to do with genuine human rights as it is product of political plot.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김 대사는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수단은 이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내용 중에서 유엔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맞춤형 제재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22표, 반대 91표, 기권 44표로 부결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현재 북한의 파괴적 위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력해서 북한이 비핵화한다 해도 여전히 영내 큰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가 도입한 독립연구단체 국방전략위원회가 최근 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 집단과 함께 미국의 5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탄도미사일 위협이 매우 강력한 수준에 도달해 과거 어느 때보다 파괴적 역량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 토머스 만켄 박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 사이 균열을 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Once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then that could cause some in the United States to be less sure.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일단 미국 내에서 미한, 미일 동맹 회의론자들이 나올 수 있으며 북한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진짜 위기 때 과연 미국이 도와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제 비핵화를 하더라도 미국에게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한 적성 국가라는 것입니다. 만켄 박사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김 씨 정권의 태생적 성질과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ultimate threat to the U.S. comes from the Kim family regime and the nature of that regime and its political objectives.
만켄 박사는 또 5대 위협 가운데 북한의 특징으로 절박함을 지적했습니다.
The determination of an isolated regime to use all the means at its disposal.
중국, 러시아처럼 장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 대화를 굳게 지지하지만 과거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가 심각한 위험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대북의료지원단체인 유진벨 재단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과 대북 제재로 다재내성 결핵이 제2의 메르스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집이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집 바로 붙어있는 집은 방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까지는 불이 안 올 줄 알고.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펼쳐온 유진벨 재단의 스티븐 린튼 회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문제가 제2의 메르스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지척에 있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결핵이 사람을 몇 개월 안에 죽인다면은 벌써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에볼라같이. 이거 에볼라가 무섭습니다.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죽여요. 그런데 결핵은 사람을 천천히 죽여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죽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겨요. 말하자면 그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결핵 환자들이 몇 개월에 그냥 확 쓰러졌으면은 벌써 뭐 무슨 뭐 제재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냥 예? 바로 지원이 한국에서 필요하는 지원이 무조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방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1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다재내성 결핵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적인 중증 결핵으로 치료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북해 다재내성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온 이 단체 대표단은 북한의 결핵 문제가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보건학 박사인 이 단체 최세문 이사입니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인가, 개선될 것인가는 국제사회와 남북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기금, 즉 글로벌 펀드가 지난 2월 대북 지원을 중단하면서 약품 조달에 비상이 걸렸고 유엔의 대북 제재로 검사기 등 제품 반입에도 여러 달이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지원에 미화로 1억 30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북한 내 자원 배치와 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위험관리 수준이 이사회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원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최 이사는 이로 인해 환자 치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약을 주문하지 못하면 결핵 약품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결핵약 재고는 2020년 1분기까지, 다재내성 결핵약제는 2018년 가을에 등록한 환자분까지 남아있습니다. 북한에 약을 보내기 위해서는 강화된 제재에 따른 해상 운송과 통관 검역 절차로 인해 약 9개월이 걸립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약을 주문해야만 결핵약품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2017년 말 현재 13만 1,000명, 이 가운데 다재내성 결핵 환자는 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다재내성 결핵은 모니터링이 어렵고 약품도 워낙 비싸 올해는 28%의 환자만 치료를 받았다는 게 재단 측 설명입니다. 최 이사는 세계기금의 지원이 끊기고 유엔의 긴급 기금 지원 여부도 확약할 수 없는 내년이 되면 자칫 치료에 공백이 생겨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핵의 특성상 치료 공백이 발생하면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 결핵보다 약값만 100배가 넘고 치료기간이 긴 다재내성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북한 다재내성 결핵 환자 한 명당 약값은 약 2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남한에서는 같은 환자의 치료비로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으면 3,000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결핵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기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300만 달러의 추가 지원, 결핵 퇴치 사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의 승인, 개성공단 내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 설립을 제안하면서 모두 한국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린튼 회장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하는 한국 정부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핵의 그 응급 상황 앞에서는 남북 교류로도 풀려고 해야 하지만은 일단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필요하면은 그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은 그러면 국제 기구들을 동원시키고 격려해주고 예산을 공급하면서 국제 기구들이 일단은 그 공백을 메꾸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앞으로 우리가 서로 알아서 남북 관계에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는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런 공기로 전염된 병을 억제한 데에서는 잘못하면은 큰 공간이 세우고 생기고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죠.
프랑스와 캐나다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설득해 자국 민간단체가 대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한국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개성시에도 다제내성 환자들이 있다며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건설할 만큼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면 왜 환자들의 병동, 나아가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로 결핵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을 설립할 수 없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뭐 연락사무소까지 그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면은 왜 환자들 그 병동을 못 합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이 제대로 그 국제사회 이런 제재 강한 그런 분위기에서 그 면제를 받으려면은 응급 인도주의적 지원에 극한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심기 하고 사람 죽은 사람에게 죽어간 사람에게 약 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정부가 응급 지원만을 위한 그 통로로 그 개성공단의 일부를 그렇게 키워 나갔으면은 일단은 전염병 관리 의 통로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크게 반대할 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린튼 회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예외로 허용하면서도 전용될 우려가 있는 개발 지원은 사실상 막는 추세라며 이런 흐름이 진단소와 진료소, 요양소 건축을 위한 자재 반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로 전염되는 결핵은 먼 거리의 미국보다 한국이 더 예민해야 하지만 미국은 주춤, 한국은 소심해 보건 위기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7일 VOA에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결핵에 관해서는 담당 부처와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폭로 전문 웹사이트죠. 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씨가 미국에서 비공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의 고위 지도자 두 명이 집단 학살 유죄를 인정받아 종신형이 선고됐고요.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 재검표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볼까요? 위키리크스 만들어서 운영한 줄리안 어산지 씨, 미국에서 기소가 됐습니까?
네, 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씨를 미국 연방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15일 드러났습니다. 네. 호주 국적인 어산지 씨는 지난 2007년에 만든 이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각국 정부와 외교 공관의 기밀 문서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켜왔는데요. 네.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2022년부터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예.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극단주의 연구 프로그램 측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우연히 어산지 씨의 이름을 법원 문서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 네, 이 사실을 15일 트위터에 게시했는데요. 같은 날 위키리크스 측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 법무부가 부주의로 어산지 씨의 기소 사실을 공개해버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를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연방사법당국은 어산지 씨가 체포될 때까지 관련 문건을 비공개를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던 것이라고 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설명했는데요. 네. 어산지 씨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은 이번 주 들어서 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개 상태로 전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어산지 씨 측과 지지자들은 이 미국 정부가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네. 그동안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공개된 법원 문서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미국 정부는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또 어산지 씨 기소에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산지 씨가 미국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기소됐던 이유가 뭔가요?
네, 어산지 씨는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이 관련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2010년에 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일로 1급 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 또 러시아 당국이 해킹 등으로 지난 2016년에 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대선 개입 사건에는 어산지 씨가 어떻게 연루가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 선거 캠프를 해킹한 러시아가 이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위키리크스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아,
현재
예.
미국에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진영과 이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로버트 뮬러 특검은 러시아 연관 기관이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의 컴퓨터를 뒤졌고 관련 문서를 위키리크스 측에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산지 씨의 기소가 재판하고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어산지 씨를 결국 법정에 세워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낙관한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네.
이 관건이라면은 이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측으로부터 이 어산지 씨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을지인데요.
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해 5월에 이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소 사실에 대해서 어산지 씨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 어산지 씨 측의 변호인은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은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기소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진실된 정보를 알렸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연방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극도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크메르루즈 정권 고위 지도자 두 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군요.
네, 크메르루즈 고위 지도자 두 명이 집단 학살 유죄 판결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메르루즈 전범특별재판소 ECCC는 16일 키우 삼판 전 캄보디아 국가주석과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에 대해서 대규모 학살을 포함한 다수의 반인류 범죄 사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학살 사태 40여 년 만에 이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네. 40여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 사태죠.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은 지난 1975년에서 1979년까지 이 캄보디아를 통치한 급진 좌익 무장 세력을 말하는데요.
네.
이전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상향을 건설한다면서 부유층과 지식인들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네.
뭐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20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캄보디아 곳곳에 이 사체가 넘쳐난다는 뜻으로 이 킬링 필드, 죽음의 들판 사태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이 종신형을 받은 두 사람이 킬링 필드 사태의 최종 책임자들인가요?
최종 책임자들 가운데 일부죠.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의 1인자였던 폴 포트는 ECCC가 설립되기 전인 1998년에 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예.
또 ECCC, 이 전범 재판소에서 함께 재판을 받던 다른 사람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ECCC, 그러니까 킬링필드 책임자들을 단죄하는 기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크메르 루즈 정권 기관에 벌어진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 2005년에 UN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 설립한 재판소인데요. 자료 수집 절차 등을 거쳐서 지난 2011년 이 크메르 루즈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종신형을 받은 두 사람은 앞서 2016년에도 다른 반인륜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UN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나치에 물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교할 만하다고 데이비드 셰퍼 UN 사무총장 지원 특별 전문가가 말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재판 과정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의 가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들도 반응을 했습니까?
판결에 대한 반응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은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해왔습니다. 우린 오직 나쁜 사람들만 죽였다고 이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이 공판 과정에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지금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간선거 마지막 결과를 보기 위해서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개표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간선거가 실시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이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그리고 주지사 선거의 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계 재검표가 진행이 됐는데 15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재검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보면요. 이 현 플로리다 주지사인 릭 스콧 공화당 후보가 현역 상원의원인 빌 넬슨 민주당 후보를 0.1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표로 보면은 약 12,600표 더 많이 얻은 건데요. 따라서 플로리다주 총무장관이 수작업 재검표를 지시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후보 간의 격차가 0.25%포인트 미만일 때는 자동으로 이 손으로 재검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백만 표에 달하는 것들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지지 후보가 확실하지 않은 표만 다시 보는데요.
예.
뭐 두 사람 이상을 복수로 지지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최소한 5만 4천 표가 이 수작업 재검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는지 확실히 보이는 경우에는 유효표로 간주하게 됩니다.
네.
플로리다주의 각 카운티는 일요일인 오는 18일 정오까지 이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지사 선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주지사 선거는 이 수작업까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기계 재검표 결과 공화당의 론 드센티스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41%포인트, 약 33,700표 차이로 민주당의 앤드류 길럼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작업 재검표 대상은 0.25%가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높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길럼 후보 측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모든 표가 집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길럼 후보는 지난 6일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 드센티스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보이자 패배를 시인했었는데요. 그 뒤 다시 이를 번복했습니다.
그 1차 기계 재검표 시한을 맞추지 못한 곳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플로리다 주에서도 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한 곳인 팜비치 카운티인데요. 이곳에서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집계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검표 시한을 늦춰달라고 연방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팜비치 카운티의 모든 표를 수작업으로 다시 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도 플로리다주에서 이번 선거 둘러싸고 뭐 여러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네. 이 우편 투표와 잠정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판사가 이틀 더 시간을 줬습니다. 네네. 해당 유권자들은 17일까지 나와서 이 본인의 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정 투표라면은 이름이나 주소지가 유권자 명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단 투표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선거 때마다 플로리다주가 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플로리다주가 이 지지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이 스윙 스테이트라서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대도시가 많은 해안 지역에 주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시골 지방인 중부나 남부주는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네. 하지만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같은 주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 선거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주를 경합주라고 하는데 특히 플로리다주는 인구가 많고 또 개표 결과가 늘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늦게 나오는 결과가 늦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이번에 보시듯이 경합주다 보니까 워낙 후보들 간의 접전이 벌어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뭐 투표 기계라든가 주요 카운티의 선거 시스템이 낙후한 탓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특히 한인분들한테는 관심을 끌고 있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뉴저지주에서 연방 상원 하원의원이죠. 하원의원에 출마한 그 앤디 김 후보 승리가 확정됐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영김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15일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50.2-49.8 현재 시스네로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 승자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 천표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이 영김 후보, 로이스 의원이 은퇴하면서 선거구를 물려받기 위해 출마했는데 당선되면 한인 최초의 이 여성 연방 의원이 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오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8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에 9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에 5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는 아침 날씨,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로 바뀝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10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장전 지역에는 한때 비 소식도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도, 낮 최고 1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4도,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11월 16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불법 입국해 억류된 미국 국적자를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지난 10월 16일 미국 공민 브루스 바이론 로렌스가 북중 국경을 통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해 해당 기관에 억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로렌스는 자신이 미 중앙정보국의 조정에 따라 불법 입국하였다는 데에 대해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어 우리 해당 기관에서는 미 국민 로렌스를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할 수 없으며 미국이 해당 미국인의 억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김 위원장이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면서 수행 간부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날 시험한 첨단 전술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매체의 보도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주변국들 간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는 어느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이같이 말하며 미국은 미국의 국가적 요구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서든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전날에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국주의와 침략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직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펜스 부통령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0일과 21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필리핀 대통령궁은 필리핀과 중국이 시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남중국해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태평양 섬나라 국가 정상들과 비공개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APEC 정상회의 참석자 파푸아뉴기니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쿡아일랜드와 피지, 사모아, 통가 등 8개 섬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일정은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등의 영향력이 전통적으로 강한 태평양 도서국가에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한 외신들의 현장 취재를 제안했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학살을 지시한 쿠메르 루주 정권의 지도자 두 명이 전범 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쿠메르 루주 전범 재판소는 오늘 쿠메르 루주 정권의 부석이었던 누온 체아와 민주 캄프치아 국가주석이었던 키우 3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누온과 키우는 종교적 정치적 박해와 집단 학살, 투옥 고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사망자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라다이스시 소방당국은 어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망자 7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도 사망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수백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